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합의안 비준투표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오늘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팀으로부터 인질석방 협상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휴전합의안 승인이 이루어질 이스라엘 전체 내각 회의에 앞서 안보내각이 이날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휴전 발효일인 19일을 앞두고 전체 내각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휴전 발효 시점이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지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어제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휴전이 이르면 금주 늦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15일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협상 타결 하루 만인 어제 하마스의 합의 일부 파기 등을 이유로 투표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15개월 넘게 양측 간 전투가 이어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폭격 작전을 수행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통제를 받는 가자 현지 당국은 어제 기준 최소 86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 보건당국 등이 날마다 발표하는 이 같은 사상자 집계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 국가 레바논을 방문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나는 레바논 국민들과의 연대를 위해 베이루트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국가와 레바논 국민의 엄청난 잠재력이 펼쳐지도록 해줄 체계를 갖춘 제도적 안정성의 새 시대를 위한 문이 열렸다면서 유엔은 이 같은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내일까지 이어질 레바논 방문에서 구테스 사무총장이 레바논 정치인들과 회동하고 레바논 남부에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은 레바논 남부의 이스라엘 접경지에 설정돼 있는 완충지대 블루라인과 남부 리타니강 사이에서 활동하는 만여 명 규모의 다국적 유엔 부대입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지난해 11월 27일 60일간의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주에 2년간 공석이던 대통령의 조제프 아운 군참모총장이 선출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만나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 조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정상회의 의제로 중동 지역의 발전을 포함하는 국내 및 역내 문제와 아울러 무역 투자, 운송, 물류, 인도주의 협력 등 양국 간 사안들이 다뤄질 것이며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들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조약이 양국의 방위동맹 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인 러시아에 자국산 샤이드 드론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등 군사, 에너지,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5% 목표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발표에서 작년 국내 총생산 GDP가 134조 9,084억 위안, 미화로 약 18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해 5%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 내수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온 가운데 지난해 마지막 4분기 성장률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 등으로 5.4%를 기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국가통계국은 이날 발표에서 중국 총인구가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 그리고 해외 화교 등을 제외한 연간 출생아의 수가 954만 명으로 전년보다 52만 명가량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망자 수가 1,093만 명으로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총 인구는 14억 828만 명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전년도 총인구는 14억 967만 명입니다. 중국군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해 군사교류를 진행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17일 중국군 동부전구 간부 6명이 13일부터 이날까지 일본을 방문했다고 밝혔다고 일본 NHK 방송이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 미한 동맹 관계가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보좌관들과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들이 한국의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소추와 체포 등 일련의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의 해외 위장 취업을 지원한 개인과 기관에 6건의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의 임금 수억 달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충당된다며 이에 대한 근절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의 해외 위장 취업을 지원한 개인과 기관에 6건의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의 임금 수억 달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충당된다며 이에 대한 근절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국적자 2명과 기관 4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6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권을 위한 불법 수익 창출 활동에 연루된 북한인 정인철과 손경식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정인철은 라오스 소재 북한 정보기술, IT 회사인 천수림 무역회사의 책임자입니다. 천수림 무역회사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 기업에 위장 취업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에게 위조 신분증을 발급해 이들이 원격 근무 형태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손경식은 중국 선양에 본사를 둔 오송운송회사의 대표입니다. 오송운송회사는 북한 국방성 산하 무기거래 관련 기관인 53부의 위장회사로 최소 2022년부터 북한 IT 인력을 관리해왔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오송운송회사에 소속된 북한 IT 노동자들은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날 해외자산통제실은 개인인 정인철과 손경식과 함께 이들이 소속된 천수림 무역회사와 오송운송회사 그리고 53부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 IT 노동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 그래픽카드, 네트워크 장비 등을 운송한 중국 소재 랴오닝 차이나 무역산업회사도 함께 제재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정인철과 손경식, 천수림 무역회사, 오송운송회사가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37-22호는 기존 대북 제재 대상을 대리해 영리 활동을 하거나 물품을 운송하는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53부와 랴오닝 차이나 무역산업회사에는 북한 정권과 노동당 관리를 제재하도록 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가 적용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은 미국과 유엔 제재 회피를 위해 고도로 숙련된 IT 노동자 수천 명을 전 세계에 파견해 북한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을 지시한다면서 이들 IT 노동자들이 자신의 북한 국적을 숨기고 전 세계 고객들과 프리랜서 고용 계약을 부정하게 체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이러한 해외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대 90%를 징수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김정은 정권의 무기 프로그램에 연간 수억 달러의 자금을 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 행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재무부와 국무부, 법무부 등의 관련 주의보를 참고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은 지난 2022년 북한 IT 노동자의 신분 위장과 취업 사기 수법을 공개하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듬해인 2023년엔 한국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북한 IT 노동자들의 신종 취업 수법 등을 담은 공동 공익 발표문을 냈습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수천 명의 해외 IT 인력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한 활동을 조장하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어디에 있든 이를 파괴하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해외자산통제실의 결정에 따라 이들 개인 2명과 기관 4곳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또 이들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한 제3국 기업이나 기관은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한일 3자 협력 구축을 지난 4년간 주요 안보 분야 성과로 꼽았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가 바이든 정부의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지난 4년간 미군과 국방당국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미한일 3자 협력 등 성공적인 안보 정책 추진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I'm asking you to strengthen America's position in the Pacific. In the middle of all the other conflicts and crises, you said no problem.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고별 행사에서 모든 갈등과 위기 속에서 태평양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여러분들은 문제없다고 말했다면서 강력한 미군의 바탕 위에 안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늘은 열리고 바다는 자유로워졌으며 우리의 동맹은 가까워졌다면서 여러분들이 호주, 영국과의 첫 3자 방위 협력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한국과의 미한일 3자 협력을 상기시키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해냈으며 그것은 내가 아닌 미국이 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야욕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데 헌신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When Russia began its largest war in Europe since World War II, I asked you to help defend Ukraine. You didn't hesitate.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전투를 지원하고 군인과 조종사들을 훈련시켰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부전선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자유를 위해 싸우고 우방과 함께하며 강력한 동맹국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거의 3년이 흐른 지금도 푸틴은 우크라이나 점령과 대규모 영토 확보, 나토 붕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미군을 대표해 연설을 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지난 4년간 인도태평양 협력 등 동맹과의 파트너십이 크게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dramatically strengthened our unmatched global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He rallied the free world.
오스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당화할 수 없는 푸틴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자유세계를 결집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개방성, 번영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결집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미국과 미군은 전 세계에서 그 리더십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파트너십 강화를 꼽았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에 연결고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6일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나는 블링컨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21번째 방문을 얼마 전 마치고 돌아왔다며 그곳은 이제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I got back from what was my 21st trip to the Indo-Pacific in this job just a short while ago. A region where the United States is now competing from.
이어 우리는 상품과 아이디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규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되며 각국이 자신의 길과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중심으로 역내의 동맹과 파트너를 하나로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도 심화했다며 한국과 일본 등을 언급했습니다.
We enhance bilateral relationships with our core treaty allies, with Japan, South Korea, Australia, the Philippines. We forged a new era of trilateral.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 핵심 조약 동맹국과 양자 관계를 강화했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 필리핀과 각각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일본, 인도, 호주와 쿼드를 재활성화하고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를 강화했으며 베트남 및 인도와의 파트너십을 격상시켰다고 블링컨 장관은 확인했습니다. 북한 문제 등에 대한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도 인도태평양에서 거둔 주요 성과로 소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침략 전쟁을 계속 지원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가운데 우리는 태평양과 대서양 동맹, 파트너 사이에 굳건한 다리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As the DPRK and the PRC continue to fuel Putin'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underscoring how European and Asian security.
이어 호주, 일본,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말처럼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에선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와 대서양,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협력과 교류를 강화한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 32개 나라에 더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 나라가 참석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당시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아시아의 권위주의 나라 간 연대가 확대됨에 따라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라 레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 행사에서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북러 군사협력이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촉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위협이 직접적으로 유럽에도 가해질 수 있는 이러한 도전에 대해 유럽 나라들이 맞서도록 했다며 이는 유럽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통합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 중인 한국 정부는 당분간 북한과의 갈등을 관리하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취지의 신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고위급 소통을 조기 추진하고 미국 대화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 안보 부처들이 신년 계획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올해 업무 추진 방향으로 꼽았습니다. 긴장고조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국내 정세를 고려해 국민 안심을 위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후인 지난달 12일 대북전단 관련 단체들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고 이후 현재까지 명시적인 대북전단 살포 계획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에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기조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내용을 정세를 고려하면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통일부의 대통령 보고에서 세 가지 핵심 과제에 포함된 북한 변화 유도와 관련 세부 과제인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표현은 올해 추진 계획에선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권력 공백 상태, 과도기가 최소한 6개월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북한과의 마찰 때문에 이 과도기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과도기 동안에는 가능하면은 북한과의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단절과 한반도 긴장 등을 이유로 작년부터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해온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대화에 열려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추진 계획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어떤 신년 계획을 내놨나요?
외교부는 올해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미한 동맹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미한 간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와도 미한일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 미한 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고 미국 신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 전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오는 20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조기 방미를 포함해 미한 간 고위급 소통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외교 장관의 방미를 비롯해 고위급 소통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아울러 긴밀한 미한 정책 조율을 통해 미북 대화 추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탄핵 정국에 따른 리더십 공백 속에서도 북핵 위협 고조 등 트럼프 행정부와 조율해야 할 엄중한 과제가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개진하겠다는 게 외교부의 의지라고 풀이했습니다.
초기에 전략들이 이제 가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부도 그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핵심적인 전환적 국면에서의 과제로 이제 대응을 둘러싼 한미 간의 협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의 국익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같이 협의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나 싶어요.
김 기자, 한국 정부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움직임에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단절됐던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며 미국과의 힘의 관계에서 새 틀을 만들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위치를 점하기 위해 한반도 불안정을 급격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한국은 한편으론 상황을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자칫 나타날 수 있는 미북 양자가 주도하는 한반도 정세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의가 절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최근 연이어 미국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도발도 했고 미국을 향해서 초강경 대미 정책을 언급을 한 만큼 초기부터 뭔가 기선을 제압하고 몸값을 올리기 위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우리 한미 동맹이 대비를 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국방부가 보고한 신년 계획에서는 어떤 점들이 눈에 띄나요?
국방부는 올해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찰위성 5기를 가동하고 북한의 공격을 막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양산을 1분기 중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선 올해 안에 합성 개굴 레이더, 사위성 2기를 추가 발사해 사위성 총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 중대형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24시간 감시, 도발 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4.25 사업 위성 5기가 모두 전력화되면 2시간 간격으로 북한의 주요 시설 정보를 위성 사진과 영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반도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 특히나 실시간 감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컸습니다만 이번에 4.25 위성 5기를 모두 올리게 되면 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 특히나 북한의 전략적 움직임을 스스로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서 삼축체계 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가 1분기 중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L7은 종말 단계 상층에서 고도 50km에서 60km 요격을 맞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과 천궁2 등의 종말 단계 하층 방어체계, 40km에서 150km를 담당하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미한동맹 그리고 미한일 삼각 안보협력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보고된 게 있습니까?
국방부는 상반기 프리덤 실드 그리고 하반기 을지 프리덤 실드 미한 연합 연습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훈련을 시행하고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와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미한 핵 협의 그룹을 출범하고 미한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가동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와도 적극 소통해 미한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의 단연간 훈련 계획을 사전 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며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매우 강경한 대중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방부 한반도 정책을 총괄했던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 미한일 협력이 세 나라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협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슈라이버 전 차관보를 인터뷰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님,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대중국 관세를 6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국무장관의 마리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의 마이크 월츠 등 내각을 대중국 매파로 채웠습니다. 트럼프 1기 때보다 2기 때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할까요? 중국 봉쇄가 외교 정책의 중심이 될까요?
Well, I would start out by saying it's a different China than the last time he was president, even though it's only been four years. China has
지금의 중국은 트럼프 1기 정부 때와는 다른 중국입니다. 4년밖에 안 됐지만 중국은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계속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점점 더 호전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경하고 단호한 대중국 접근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중국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고 보는데 그게 60%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임 후 초기에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접근 방식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님,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인태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더 분명한 입장을 취하도록 요구할까요? 한국이 타이완 유사시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하며 남중국해에서 미일과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해야 할까요?
Well, I think we always expect our allies to be on our side. That's part of what defines an alliance, and we're on their side. I think we understand.
동맹국은 항상 우리 편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맹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그들 편에 있습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중국과 무역 규모가 큰 동맹들이 직면한 현실도 우리는 당연히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완 유사시와 같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을 미국이 기대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용히 비공개적으로 심각한 비상 계획을 세우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한일 협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간의 권위주의 축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태 지역은 점점 더 복잡한 지역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님,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 미한일 동맹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미한일 협력이 특히 대중 견제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볼까요?
Well, I know that this has been really an evolutionary process across administrations. If you look at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we had trilateral cooperation. We did it at DOD.
3국 협력은 미국의 전임 행정부들 전반에 걸쳐 진화해 왔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제가 참여한 샹그릴라,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등 모든 다자간 국방회의에서 미 국방장관은 일본과 한국 장관들과 3자 회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합참의장급에서도 회의를 가졌고요. 바이든 정부는 그 대화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렸는데 일본과 한국 정상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세 나라의 태도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한일 협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속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동력은 세 나라의 이익이지 특정 정치적 성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님,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 당시 트럼프 1기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데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대북 접근법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습니까? 대중 접근법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습니까?
I don't want to go into a lot of detail. I think some of it was frankly personality and
너무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성격 문제도 일부 있었는데 그들의 개인적 관계는 좋지 않았었습니다. 또 대북 협상에 대한 야심도 문제의 일부 원인이었는데 솔직히 어느 쪽도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의 없이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취소했죠. 한국도 우리와 협의 없이 북한과 군사 영역을 포함한 신뢰 구축 조치를 취했고요. 상대가 한국의 보수이든 진보이든 앞으로는 미한 양국이 더 잘하길 바랍니다.
슈랄브 전 차관보님,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과 이미 관계를 구축한 지금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No, I think you have to take President Trump's words in their entirety, and he's also talking.
아니요,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선 선박 유지 보수 그리고 수리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트럼프 내각에서 일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해 온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동맹국이었으며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우리의 지역적 태세에 대한 계획에 한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한 동맹을 강력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슈랄버 전 차관보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추진했을 것이며 자신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수차례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정부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다시 추진할까요?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 don't know what his intentions might be there. I think some of his previous statements have been documented, as you mentioned, for example, in Secretary Esper.
그의 의중은 모르겠습니다. 이전 발언들은 에스퍼 전 장관의 저서 등에 기록됐죠. 그러나 4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행정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축을 비롯한 복잡한 상황을 정면으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주로 밝힌 것은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 의회는 동맹뿐 아니라 한반도 미군 주둔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죠.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도 인준청문회에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구성되고 있는 신임 행정부와 기존의 기관들이 모두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랄브 전 차관보님,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 동안 한국을 머니머신이라며 분담금을 2026년 적용될 금액의 9배 수준인 100억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협상하게 될까요?
Yeah. Well, I hope that the SMA that was concluded in this administration is honored and
이번 정부에서 체결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SMA를 존중하고 재협상하려는 시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방위비 분담금은 일반적인 용어며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과 주둔국 지원 이외의 다른 분담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적으로 폴란드와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3위 정도일 겁니다. 또 한국은 이 지역에 미군의 기지와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과 같은 방위산업 협력의 길을 걷게 된다면 차기 행정부가 좀 더 포괄적인 시각을 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새로운, 더 많은, 더 나은 지원을 요청하려면 한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한국이 원하는 동맹 발전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슈랄버 전 차관보님, 거듭 미한 간 조선업 협력을 언급하시는데요. 그 협력 가능성 때문에 트럼프 정부 일기 때와 비교해 지금 한국이 미국에 더 나은, 더 필요한 동맹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I think it's a new wrinkle and it's been a growing interest on the part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저는 이것이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군 함대의 규모를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인태 지역의 규모와 조선 분야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정말로 시급한 일입니다. 영내의 미군 태세와 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한국의 안보도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은 우리 모두가 상생하는 잠재력을 지닌 필수적인 협력입니다.
슈랄버 전 차관보님, 미한 핵협의 그룹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계속될까요? 중국 국경 인근에 미국 핵 우산을 두는 것이 미국에도 유리하지 않나요?
I hope it continues. I think it has a history in many ways predates the Biden administration, although it is an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면에서 바이든 정부 이전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강력한 억지력에 대한 논의와 공유된 관심이 있었죠. 현재 중국, 북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협력하고 이들이 인태 지역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을 감안하면 미국과 한국이 핵 억제라는 매우 중요한 영역에서 더 많은 협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확장 억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슈라이브 전 차관보님, 트럼프 1기 정부 때 대북 협상에 깊이 관여하셨는데요. 최근 허드슨 연구소 토론회에서 미북 정상 외교가 다시 성사되면 북핵 문제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핵화 목표가 흐려지는 것 아닙니까? 군축 협상에 그칠까요?
Well, it's not a statement that the incoming Trump administration will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우선순위가 낮아질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북한이 1990년대 초에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처음으로 시연한 이후로 30년 이상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6자회담, 4자회담, 최대 압박, 무시 전략 모두 해봤습니다. 현실은 북한이 전략적 역량과 핵무기, 운송체계를 개선하는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충동과 본능은 북한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전을 이루기 매우 어려웠던 문제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와 협의해 북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핵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이슈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슈라이브 전 차관보님, 정치적 혼란 속에 있는 한국과 조율하는 데 트럼프 정부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Well, it is a challenge, but you know, we have faith and confidence that South Korea will
어려운 도전이지만 우리는 한국이 안정되고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도적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한동맹은 여러 중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한국국방부, 한국군과의 관계, 그리고 무역과 상업기관 간의 기타 제도적 관계가 있죠. 한국이 앞으로 정치와 지도부에 대한 고려사항을 정리해 나가는 가운데 이런 관계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도전이 될 것이지만 저는 그 결과가 잘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로부터 트럼프 2기 정부 하에서의 미한동맹의 군사관계와 국방협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 미한동맹 관계가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에서 미한동맹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윤 대통령 탄핵 사태 등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겹치면서 양국 관계도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마이클 로웨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미 카터 대통령 이후 미한동맹이 가장 불안정한 시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해온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트럼프 진영과 민주당 진영 내 모두 동맹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초기 몇 달 동안은 상당히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식의 과거 문재인 정부 추진해온 등거리 외교 정책 대신 강력한 미한동맹, 미한일 3국 협력을 추진해왔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 강경책을 예고했고요.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강경책을 취한다면 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대중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에서도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 차이가 매우 커서 중국 문제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대북 대러 정책, 일본과의 협력 문제, 심리지어 동맹 자체에서도 의견 충돌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런 이견을 관리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김 기자, 궁금한 게 이미 협상이 종료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는 물론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도 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왜 미군을 두고 한국을 방어해야 하느냐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는데요. 또 지난해 10월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가진 대담에서는 한국은 머니머신, 현금 자동 지급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They have a money machine.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other people. North Korea is very nuclear. I got along with him very well.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이 머니머신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우려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트럼프는 협상가이며 항상 미국을 위한 최선의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한다면서 협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위협적 발언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 같은 발언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의 일종의 기술이라는 설명입니다. 앤드류 여석자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강경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려면 군사적 측면에서 미군이 역내 주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대륙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이 미한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트럼프 새 행정부가 1기 때처럼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 국정원도 최근 트럼프 스스로 과거의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대표적인 자신의 제1기 시절의 성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또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같은 군축, 즉 스몰딜 형태의 이런 접촉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것이라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도 아울러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지난달 VOA와의 영상통화에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어떤 채널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면서 1기 때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매우 불신했었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직접 핵 협상을 했던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13일 VOA에 코리아 패싱 같은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Well, I just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I don't think that we had Korea passing in the past. Certainly I've been involved.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때는 한국에 투명하게 모든 걸 밝혔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도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 그리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 센터 한국 센터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적자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상무부 차관을 역임한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제경제석좌도 첫 임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양자간 무역에서 적자를 크게 보는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은 바 있다면서 한국도 계속해서 이 같은 표적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다가 미국이 대중견제에 나서면서 한국의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과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인데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일 중국의 군사용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제한을 위한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 같은 기술 이전 통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동참 요구가 거세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한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 이걸 피할 방법은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예.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지난해 한국이 미국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었고 이런 투자 중 많은 부분이 첨단 기술,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의 집중돼 있었다면서 이는 미국의 첨단 제조 역량 회복을 돕고 21세기 미국인들에게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관심을 표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 발언인데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점에서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VOA에 조선업은 미 해군이 중국과 경쟁하는 데에서 아주 큰 문제라면서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국가들 중 하나인 만큼 조선업 관련 미한 협력은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이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조선업 외에 또 어떤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이 가능할까요?
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조선업뿐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앞서 말씀드렸죠. 상업용 원전, 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한일 3국 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스콧 스나이더 한미일 경제연구소 소장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관련된 여러 잠재적 위협을 방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시작됐고 일부는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협력이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시영 기자로부터 트럼프 행정부 2기 미국과 한국의 정치 경제적 관계에 관한 전문가들의 전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가 직결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당한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위협 속에 복종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16일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날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실태를 담은 2025 세계 인권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하며 전체주의 지도자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자의적 처벌과 고문, 처형, 부당한 투옥, 강제 노동을 통해 공포의 복종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만연하고 일상화돼 있다고 전하고 표현과 결사, 정보 접근 등 기본적인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은 2024년에도 신종 코로나 방역을 구실로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를 계속 유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와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지원을 위해 물자 및 병력 이전을 포함한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는 북한의 안보와 인권 사안이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가 전쟁 및 반인도 범죄, 기타 잔혹 행위를 저지른 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무기,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석유와 기술 제공을 대가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이번 보고서가 주목한 사안 중 하나는 북러 간 긴밀한 관계라면서 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worrying. Reports indicated Russia's supplying North Korea with military technology and assistance which violates UN sanctions as part of the payment.
시프턴 국장은 보고서는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지원과 병력 파병에 대한 대가로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군사 기술과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이 북한 정권의 극심한 억압과 북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해 복종하게 만드는 잔혹한 행위에 의해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북한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강제 노동을 통해 핵 프로그램과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시프턴 국장은 북한 정권이 주민에 대한 사상 교육과 이동의 자유 등에서 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 부문에서 북한에서는 모든 미디어가 엄격하게 통제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지난해 7월 한 남성이 한국 영화가 담긴 SD카드를 빌린 혐의로 노동 교화형 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관련해선 북한에선 사전 승인 없이 여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해 9월에도 북중 국경에는 국경을 이탈하는 사람을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권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다고 전제하며 지난해 한국의 한 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의 국민 총소득은 1인당 미화 1200달러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되면서 정권은 공공복지보다 군사력 개발의 우선순위를 둬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며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의 강제 노동 실태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하지 않은 7개 유엔 회원국 중 하나라며 북한 정부는 경제 유지를 위해 많은 주민에게 보상 없는 강제 노동을 체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노동 대상자는 여성과 어린이, 국가노동자, 구금자, 수감자 등 다양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관행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을 정당화하며 부름시 가혹한 처벌을 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된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은 지난 2024년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 부심을 기각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16일 시작됐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네.
법원은 16일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하나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 그리고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고요.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16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1차 탄핵 심판은 지난 14일 열렸으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났는데요. 탄핵 심판 2차 변론은 16일 윤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은 채 시작됐습니다.
네.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시작된 것인데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날 탄핵 심판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는데요. 법정에는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영배,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위원 단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측 대리인 김진환 변호사 그리고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조대연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위원 단장인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정청래 의원은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을 송두리째 유린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사법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저항한 것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다며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파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도 제시가 됐죠.
제시됐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환 변호사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우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전시 또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침입한 것은 계엄 견제 수단인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해 압수한 것은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며 계엄 포괄령 선표는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은 독재 정치를 선포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으므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네, 윤 대통령 측 조대연 변호사가 상당히 긴 시간을 변론했는데요. 조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소추를 했고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울먹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나 포고령으로 헌정질서가 붕괴된 바 없다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보위하기 위해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서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탄핵소추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배진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계기 중 하나인 부정선거론에 대해 길게 설명했는데요.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며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문란 상황이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보였나요?
아직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인 것은 없고요.
예.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날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정보센터 등에 폐쇄 외로 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고요. 또 헌재는 2020년 총선을 전후에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탄핵 심판에 막이 올랐습니다. 다음번 심판은 언제 열리나요?
헌법재판소는 이미 재판기일로 오는 21일과 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을 일정을 정했는데요. 헌재는 추가 기일을 더 지정했습니다. 다음 달 6일, 11일, 13일로 계속 주 2회꼴로 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주 2회 재판을 하는 것은 너무 빡빡하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 거쳤다, 변경 안 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